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톤 두 잎을 넣었다. 그것은 과드란스 한 잎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본당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제 생애 두 번째로 교중미사의 강론을 맡게 됐습니다. 잘 마칠 수 있을지 좀 두려운 마음입니다. 어언 저희 사목회가 시작된 지 2년이 되어갑니다. 신부님의 지도도 잘 받고 사목위원들과 합심해서 본당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 진행해 왔지만은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서 흡족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도 하느님께서 잘 채워주시고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드립니다. 지난 10월에 제가 한국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던 몇 분 교우분들과 만나 뵙고 인사드릴 계획이 있었습니다. 모두 잘 정착하셔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안부 인사를 여러분께 전하시기에 차제 제가 전해드립니다. 이곳 생활에서 정들었던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부를 물어보시고 또 그리워하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얘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제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어떤 주제로 나눌까 고심을 하다가 다음의 주제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미국에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한 여성의 인생 얘기입니다. 일어나고 또 좌절하고 다시 재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넷플릭스에서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 이 소재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인생이 걸어간 그 행로, 또 주변에 있던 인물들,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 성격, 자라난 환경 이런 것들이 또 지금 와서 정리된 마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의 공감을 갖고 또 반면 교사 삼을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마르타 스튜어트입니다. 아마도 아신 분이 많을 텐데요. 이 미국 여성으로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고 사회에 이목을 받았던 여성입니다. 아마도 지금은 한 80세 정도 된 건 초반이긴 한데요. 60년대부터 한 50년간 미국의 여러 주류사회의 지도자급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유명한 인사가 된 분인데 오늘 이분의 그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알려드리면서 한번 약간의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면은 이분의 아버지는 제약회사 판매원이었고 엄마는 화학 선생님인데 아마 슬하에 여섯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마르타는 그 중에 하나고요. 아버지는 근데 매우 아주 섬실하면서도 굉장히 소심한 분이었는데 특별히 원예하는 원예 이런 데 취미와 재능이 있었는데 직장에는 그렇게 충실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 실직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가 그 능력 있는 그 농산물 재배에 그 들어갔는데 군대식으로 그 자기 자식들을 다뤄서 물물교환식으로 농사를 줘가지고 생활용품을 조살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너무나 엄격하고 혹독하게 자녀를 다뤘는데 이 마르타의 오빠는 아직도 이 가드닝이라고 하면 아주 그냥 학발을 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타는 그 까다롭고 까탈스러운 아버지한테 유일하게 총애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주 잘생겼는데 그 아버지의 그 눈, 푸른 눈에 맞는 그런 재킷과 넥타이를 골라서 이렇게 아버지께 옷차림을 또 돌봐주기도 했고 또 셔츠를 잘 다려서 그 드리는 등 그 세심한 면모를 보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각별한 사랑을 그 주신 모양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그 마르타의 그 완벽주의. 이 완벽주의는 아버지의 그 까탈스러움을 충족시키는 훈련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자기 자신이 자신을 그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마르타는 아주 굉장히 미인이었는데 그가 17살 때 친구가 그 파트타임을 그 모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너는 그 이쁜데 그 너도 한번 저 모델을 좀 해봐라 이래가지고 그 시간당 그 당시에는 50센트 하면 받는 베이비시터를 했는데 그거 그만두고 모델 일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그 가게에 큰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그 사람은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하는데 거기서 아주 부잣집 그 남자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예일대 법대를 다니는 그 수재였는데 집안이 부유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뭐 학생이 노란색 그 메르세데스 벤츠 세단을 몰고 와서 데이트를 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트를 막 하다가 결국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결혼을 서로 이제 프로포즈를 받고 수락을 했는데 얘네 아버지 마르타 아버지는 아주 그 집에 와서 그 저 뭐야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뺨을 막 때리면서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우겨가지고 결국엔 결혼을 했답니다. 그러고서는 뭐 그 신혼여행을 한데 한 넉 달을 유럽 여행을 했답니다. 신혼여행을. 그런데 그 여기서 이 사람이 그 경험을 얻는 게 건축이란다. 유럽의 건축물, 또 가드닝, 또 음식, 그런 여행하는 거 이런 거를 아주 흥미롭게 자기가 그 봤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도 이 사람의 행로를 하는데 큰 그 계기가 됐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마치고서 뉴욕에 돌아왔는데 그래서 아기를 하나 낳는데요. 이 아기를 키우는데 자기가 아무런 열정이 없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이 실상 마르타는 아주 그 차가운 성격의 소유자인데 이 차가운 마르타가 그 어릴 때 자기 집안 분위기가 그랬답니다. 엄마가 사랑이 없이 이 품어주는 사랑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일상적인 그 사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차가운 성격이 되었다고 그 자신이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래서 그 결혼 생활도 그냥 냉담하게 그냥 그 프랙티컬 그냥 그 현실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애를 키운 데도 그랬다고 합니다. 증권 회사에 그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뭐 미국 증권회사에서 여자가 일반 사무직으로도 채용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 어떻게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증권 거래 브로커로 했는데 뭐 어떤 그 손님 그 돈을 아마 그 이렇게 잘못 투자해가지고 잃어버렸는죠. 그래서 그 실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주 커넥티컷의 웨스트 포인트에 집을 마련하고서 거기서 그 이제 저 남편하고 가드닝도 하고 집안 가꾸는 거 그걸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거를 집을 수리하고 생활하면서 그거를 알았답니다. 이거를 저는 모르는데 홈 메이커라고 하네요. 집안의 모든 관련된 거를 갖고 다 가꾸는 거 페인트도 하고 뭐 저 가축도 키우고 가드닝하고 이런 거 하는 거를 자기 자신이 상당히 좋다고 느꼈답니다. 그 남편은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아트북 그 출판사 사장이 됐는데 이 출판사 사장을 하면서 그 집에 많은 그 손님들이 오고 또 그 파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 음식도 준비하고 막 하면서 아 이제 그 상당히 많은 그 호평을 받았나 봅니다. 아, 이 계기로 이제 케이터링 비즈니스를 또 하고 아주 성공의 가도를 겪어갔습니다. 이 근데 앤디가 그 이 와이프가 그 뭐야 그렇게 바깥의 일에 그 뭐 몰입하고 또 집안 일이나 그 딸 키우는데 이렇게 냉담하게 했기 때문에 그 아마도 그 서로의 그 가정 생활은 좋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남편 앤디가 집에 만족을 못하고 막 외도를 하고 막 그런 상태였는데 그 마르타가 당장 이혼을 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그래서 마르타가 결혼 생활의 양육에는 별 관심이 없고 흥미도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얘기가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는데요. 마르타는 남편하고 이혼하고서 독자적으로 출판사와 미디어 등에 진출해가지고 자기 영향을 막 발휘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성장을 막 그 거듭해서 전성기 때 막 12억 불 상당의 글로벌 기업으로다가 그 기업을 키워내는데 이 성공에는 어떤 뭐 장애물도 없이 그냥 사회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으니까 자기의 그 실패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쉴 생각을 해서 자기 그 친구하고 그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로다가 여행을 하는데 그 어느 공항에 그 주유하느라고 내렸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 친구가 그 전화한 친구가 주식 관계 투자를 잘못해갖고 내부자 거래로 이제 검찰의 그 수사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 조언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마르타가 어떤 조언을 주었는지. 근데 자기는 그 잘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일이 비화가 돼가지고 마르타마저 경찰에 기소돼가지고 재판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게 급전 직하로 마르타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 주변에 많은 인재와 그 친구들이 그 포진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에 닥쳤을 때 아주 세상은 참 야속합니다. 마지막 여행에 동반했던 분신 같은 친구도 마르타에게 아주 불리한 증언을 해갖고 그녀를 배반합니다. 이런 그 재판 과정을 거쳐서 6개월이 실형에 처해지고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왔는데 그 12억 불의 그 재산은 다 탕진되고 없어져서 영으로 돌아갔고 또 마르타에게 환호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시 그 사람에게 환멸과 증오의 대상이 돼서 마르타는 더 이상 세상에서 설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마르타는 재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여러 실패한 마르타를 짓누르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마르타는 코미디 TV의 프로에 나와서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농담을 잘 받아 넘겨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을 올리는 노력을 기울여서 회복의 기회를 삼고 노후에는 홈메이킹을 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이런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여러 그 주변의 인물들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딸과 그다음에 그 자기 회사의 직원들이 그 마르타에 대해서 품성을 얘기했는데요. 딸은 나는 매우 불편한 가정 분위기에서 성장했다. 나의 대부분의 감정을 억누르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또 다른 분은 자신의 아버지의 완벽주의 성격을 유산으로 받아서 마르타는 완벽주의자다. 또 무슨 일이든지 하면은 항상 보통의 방법은 하지 않고 특별한 방법을 요구했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마르타에게 그 종업원들은 마르타에게 학대받고 있다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또 성공하는 데는 또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고 또 어느 분은 마르타는 백상어다, 화이트 샤크다. 당신도 물릴 수 있고 또 또 일단 물으면 흔들어서 넘어뜨린다. 그녀는 무자비하다. 이런 식으로 마르타에 대한 혹평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르타는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에 만족하지 않으면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또 남의 잘못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고용된 사람은 항상 억압받은 그런 감정에 있고 불만은 있지만은 그 내용을 그 표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약해지니까 취약해지니까 그녀를 도울 사람은 주변에 없어지고 그냥 그 헐뜯는 사람만 남아 있게 됐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르타가 마르타의 성공과 그 저 몰락 또 다시 재기하는 과정의 그 얘기입니다. 이 과정을 저 보면서 저희가 사람이 그 네 가지 유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인간 중심형, 자기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는 하느님 중심형, 하느님한테만 의지하는 형태, 또 운명을 항상 체념하는 형태, 또 이 사람은 한 사람의 희망을 지향하는 형태, 이렇게 네 가지로서 첫째 부류는 나 자신의 능력만에 의지하고 자신의 이룬 성취에 흡족해서 그 인생도 나머지 인생도 의기 등의 양양에서 살아가는 사람. 실패가 있으면 자기 책임이 아니고 남의 책임이고 항상 뭐든지 잘못되면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그런 사람. 또 둘째는 모든 것은 자기 책임에 속해서 나의 능력은 모자라고 항상 부족해서 나는 내가 모자란 사람이니까는 남 탓할 곳은 없다. 그렇게 나는 비천한 존재로 됐기 때문에 나는 위축해도 돼도 되고 그렇지만 나는 항상 슬프다. 그런 게 슬픔은 감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자탄하는 사람. 셋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오늘 내가 겪는 불운 이런 것들 모자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당할 일이다. 세상이 나를 짓밟으면 저항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안고 사는 것이 하느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도록 설계를 하셨으니 앙탈 부리지 말고 슬프지만 참고 견뎌라. 그러면 나중에 내세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래도 슬픈 마음을 참는 것도 덕이겠다. 이렇게 믿는 사람. 넷째는 하느님께서 나를 붙드시니까 나는 무엇을 하더라도 기쁘고 거침이 없다. 나는 긍정적이고 사람들을 좋아한다. 기도 중에도 나쁜 것을 청하지 않으니까 나쁜 일로 나를 보내지는 않으실 거다. 내 인생에서 선혹 실패가 있더라도 일어날 희망을 주시니까 두려울 게 없겠구나. 또한 세상에서 무언가 성취를 이뤘다면 자찬하지 말자. 영광의 기회를 주신 이유를 잘 생각하고 처신을 해야겠다. 잘못에 빠졌으면 곧 헤어나오고자 회심하고 기도를 하겠다 하는 이렇게 네 가지의 부류로 따져봤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향해서 가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또 정말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모릅니다. 그 창고에 보화를 쌓아놓고 이제는 즐기자 이럴 때 참 묘하게도 사람이 사람 바람대로 되지 않고 있으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마르타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할 수 없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주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 사람을 피하는 것, 또 이것도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화를 또 잘 내고 쌀쌀맞게 하고 냉정하게 머리로만 입으로만 사람을 사랑한다고 되내는 것, 이것도 좀 공허한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푼수처럼 웃음과 미소가 항상 떠나지 않는 얼굴로서 사람들을 맞아주고 또 배려하고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 이렇게 살면은 좀 잘 사는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자신을 더 잘 드러내지 않고 남을 무안하게도 하지 않고 뒤에서 남 흉보는 거 하지 않고 이런 것도 참 좋은 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오는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이 저 생에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도무로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친밀하게 서로 돕고 고마움을 나누면서 하는 그 사랑의 훈련을 저 이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딸을 양육하는 데서 따뜻히 품어주는 사랑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엄마가 그렇게 마르다에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인간이 성장하는데 주변이 이렇게 중요하다,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것도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마침을 드리고요. 신자 여러분 가정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건강 주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제가 이 모자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